자, 로마서 8장을 같이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7장까지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장까지의 내용까지 오면서 이제 사람의 죄가 이제 어떻게 죄가 처리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의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전 남편과 같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남편인데 전 남편, 이혼한, 그러니까 사별한 남편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율법은 영원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참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처녀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처녀 탄생을 믿지 않으시면 그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제 쭉 나가잖아요. 우리는 뭐 사도신경을 그거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도 안 하고 뭐 그걸 암송도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걸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에이,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근데 또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뭐 못 믿을 게 없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사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죽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처녀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대단히 오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 중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죄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의 죽음은 죽을 수 있을지언정 자기 거를 위해서도 죽고, 다른 사람, 더더군다나 온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보험을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이제 죽게 된다 할 때 값을 매깁니다. 강호찬 형제가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남자의 평균 수명 몇 살까지 살 텐데 몇 살까지는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일할 동안에 뭐 급여를, 평균 급여를 얼마로 산정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정해진 보험료, 뭐 사망보험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걸 받겠지만,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명값이 뭐 10억이다. 좀 많이 잡았나요? 그렇게 안 줄 것 같죠? 오케이. 그럼 20억으로 하시겠습니다. 어차피 안 줄 거. 오케이.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그게 제 생명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 그, 값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게 10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만 100억을 죄의 빚을 지고 있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100억을 다 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남들 것까지를 다 이렇게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렇죠?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이렇게 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피가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고 그게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한 사람의 죄값은 갚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거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도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천사가 하면 좀 어떻겠냐. 천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 영이잖아요. 천사는 영들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인카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정육신 할 수는 있지만 몸을 입을 수는 있지만 원래 영들은 원래 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설사 몸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 생명값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분이 육체를 입고 육체로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하나님 자신의 피는 생명값이 얼마일까요? 생명보험에서 그걸 지불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네, 무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한한 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다가 255만 5551년 다음 해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유한한 값만 지불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기는 입으시는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육체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그럼 죄를 물려받아요. 피를 통해서 이 정자와 난자 수정되면서 이 피가 형성될 때 그 남자의 이 피가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유전자들을 다 물려받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그러니까 죄는 물려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이 되면서 그 생명값이 무한한 방법, 그게 처녀탄생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게 지금 처녀탄생의 문제인데 그거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의 사별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부활한 몸이 결혼하는 문제도 참 이게 신비에 속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결혼 관계라는 것은 죽음에 의해서만 해제가 된다 그랬고, 그러면은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해야 되는데 남편인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건 나 인간인데, 이 인간인데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죽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옛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우리가 거듭난 본성, 새 본성, 뉴 제너레이트 한 그 이 새로 난 이 본성, 이 본성이 지금 예수님과 재혼하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참 하나님이 참 오묘한 방법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의의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게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옛 남편인 율법을 섬기면서 그 율법의 요구에 100%를 맞춰줘야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우리가 쟁취하지 않은 의, 우리 스스로 일하지 않은 의를 그냥 이렇게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그런데 그러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히 소용이 없게 됐냐? 아니에요. 의롭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생겨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옛 육신이 우리가 아직 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본성과 우리의 이 육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육체, 부활의 몸, 썩지 않는 그 몸을 입지 않은 상태, 썩을 몸, 아직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두 본성이 충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 얼마나 큰 충돌이냐면 정말 너무너무 이 환멸을 느끼고 아주 끔찍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충돌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엄청난 모순, 이런 것을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기괴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 몸의 이 어떤 구조, 몸의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대단히 참 신비한 그러한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몸, 혼, 영이라는 이 삼중 복합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틀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간에 갇혀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예요. 시간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부터 이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런 게 뭐지? 그런 게 어떤 느낌이지? 우리는 감은 안 오지만 어쨌든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틀에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 않느냐가 피조물과 창조자를 구분짓는 대단히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연필을 볼 때, 연필은 편의상 이거는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수학적으로 볼 때 점은 0차원이에요. 면적이나 부피나 두께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점이라고 하는 것, 사방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는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0차원이에요. 그 점과 점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면 그걸 선이라 그래요. 선. 선은 두께도 없고 높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방향만 있는 거예요. 그게 수학적으로 1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선과 선이 이렇게 딱 만날 때 생기는 그것을 면이라고 부르고, 면은 두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바닥만 있는 그것이 2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면과 면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것을 3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공간, 지금 우리가 공간에 사는데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팩터 하나를 더 붙여서 이제 4차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차원이 좀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원래는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2차원, 면에다가, 2차원에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문제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차원 하나를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3차원이라는 그 정지된 공간, 시간을 빼고 정지된 그 어떤 공간 하나를, 차원을 하나를 줄여서 2차원의 이 면에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게 그게 그림이나 사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되게 대단히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방향성이 있어서 과거에서 끊임없이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요. 네, 과거에서 미래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에만 존재해요. 이렇게. 현재. 그래서 1초가 지나면 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했지만, 어쨌든 그게 현재고, 1초 전 것도 과거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1초 앞도 미리 살지 않아요. 1초 앞에 있는 것도 우리한테 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의 선상에서 현재만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요 연필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연필을 보면서 연필의 끝부분도 보이고 중간 부분도 보이고 앞부분도 보이듯이,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떤 현재라는 그 순간, 그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과거는 기억에만 남아있고 미래는 상상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처럼 이 연필의 바깥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는 관역을 보고 권총을 발사했을 때 그 탄환이 이 관역이 어느 부분에 딱 맞는 순간에야 그게 표적이 어디에 맞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발사되는 순간 혹은 발사되기 전에도 이미 어느 지점에 이것이 탄환이 도착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묶여 있는 존재와 시간 밖에 있는 존재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아까 7장의 맨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모순, 엄청난 갈등, 그거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은 즉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면서 즉시 죽었던 영이 즉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기능을 즉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어떠냐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언제 구원받냐면,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갈 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죽어서 묻혔다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구원 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조금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될 때 우리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시간의 틀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 그 이 몸과 혼과 영의 구원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게 될 때 그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연필의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앞에 이 앞부분 연필의 앞부분을 알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4절. 여러분 과학적인 얘기가 나올 때 에이 저런 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또 이 일하시는 것이 대단히 문학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음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는 약하니까 나는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모든 영역이 어쨌든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피조물들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닫고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앉히셨으니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앉히셨으니 made a seat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연필 끝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미. 예.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대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어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죽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너는 이미 정죄 받았어 영원히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이 연필의 이 앞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참 이러한 어떤 시간이라는 틀, 이 틀 안에 우리가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우리로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공간. 시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 공간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팩터가 있어서 이게 이제 모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3분 전의 공간과 20년 후의 공간과 뭐 현재의 공간과 2년 후의 공간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신분열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존재가 지금 구원이 지금 이제 이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 이 영의 구원과 이 육의 구원의 그 시간차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7장의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키는 장이 이제 8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청난 모순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나 혹시나 이거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태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애초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시는 그 장이 이제 8장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안심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렇죠? 새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즉 옛사람 죄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정죄를 받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주시는 거냐면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가 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 뭐냐? 그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 삼으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 모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그 부분을 도우신다. 그래서 8장에는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또 더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8장 끝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장 1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의 이 정죄함은 어떤 분은 이것을 육신적인 죽음으로 이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관계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8장 내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대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반부 쪽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즉 육신 안에 있는 자.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 They that are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육신 안에 있는 자 이제 8절이죠. 8장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즉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육신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구원을 못 받은 육신 안에 있는 자를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게 다 지금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이제 본성에 대한 말씀 나눴었잖아요. 네이처럴 맨,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익숙하게 하십시다. 처음 볼 때는 이런 거 되게 이제 헷갈리고 골치 아파 보여요. 그런데 뭐든지 자꾸 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그 14절서부터 3장 1절까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4절,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자,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본성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안 받아들인대요. 그걸 알 수도 없대요. 이건 뭐겠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까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스피리추얼 맨이 나와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3장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영에 속한 자는 아까 그 2장 15절에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이렇게 조금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애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아까 헷갈리시죠? 아까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 또는 육신 안에 있는 자, 요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육신 안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인 그런 어떤 성장한 상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마치 그 육신 안에 있는 자 비스무리하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부부는 가시나요? 일단 졸면서 고개는 일단 끄덕끄덕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안 조셔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두 사람 군을 대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군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 군이고, 두 번째 군은 육신을 따라 따르는 사람 군인데,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본성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고린도전서를 종합해서 보니까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부류더라. 이해하시죠? 로마서만 볼 때는 두 부류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원받지 않은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만 구분되는 줄 알았더니 이 성령을 따르는 자, 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 이렇게 좀 나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려가지고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 비스무리하게 행동을 하면 육신에 속한 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기, 어린아기.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뉴본 베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비즈 인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 상태에서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살아있는 육체 안에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죽은 육체 안에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았는데 그냥 기왕 잡는 거 좀 앞에 게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육체는 팔팔 살아있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뭐 막 그냥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한다 그러고 뭐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죽은 육체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육체는 죽었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우리 영은 살아있는 그런 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지금 8장의 전체 주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삶, 몸에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이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말씀이었잖아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내에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절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이 말씀해 보실래요? 1절에서는 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절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했네요.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쉬운 대답 놔두고 어려운 거 찾으려고 그러시면 엉뚱하게 대답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그냥 성령이죠. 성령인데 성자가 이탈릭체로 표기 되어 있고 한글로 그렇죠? 영자만 똑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표현으로 볼 때 더 스피릿 그래서 그냥 영어를 직역하자면 그냥 영이에요. 그 영. 근데 이게 S가 대문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가니까 영어는 정관사를 쓰면서 이 맨 앞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이탈릭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걸 표시하는데 성자 홀리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없다 그래서 이걸 이탈릭으로 표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표기된 게 있고 구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절엔 두 개가 있네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게 다 지금 성령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조금 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5절에는요. 15절이 속박의 영? 속박의 영이 성령님인가요? 예, 이건 아니죠. 예. 영자 들어갔다고 아무거나 이렇게 성령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양자 삼으시는 영. 양자 아시잖아요. 우리 저기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내 아이처럼 이렇게 한 게 양자잖아요. 어답션 하는 거. 양자 삼으시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단 말이에요. 양자 삼으시는 영.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의 한 장 내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의 영, 양자 삼으시는 분의 영, 양자 삼으시는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도의 삶에서 지금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 이게 지금 8장 전체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게 될 때 성령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 성도의 삶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세요. 여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사제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구원 받은 걸까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왜냐? 양자 삼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가 이게 이 아람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중재 역할,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한번 볼까요?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이게 옳은 기도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 갈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일 중에 이 성도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이 몸을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이제 성령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모순 가운데 비록 일정 기간 동안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동안 이 옛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영이 여기에 갇혀서 이 장막집 안에서 이 장막집이 해체되기 전까지 우리가 갇혀서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갈등,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만 그냥 드립다 짓는 그러한 이 참 비참함, 이런 갈등,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정죄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서 너희 육신의 이 행위를 죽여라, 너희 육체를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로마서 8장까지가 이제 조금 교리적으로 제일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9장, 10장, 11장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가 좀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믿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미래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 중에는 또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우리 저기 뭐야 찬송을 한 장만 여러분이 아까 못하셨던 것 중에 한 장만 하십시다. 정신무장을 또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야 되겠죠? 790장, 790장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790. 790. 어저께나 오늘이나. 주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영에 속한 것들, 영원한 것에 속한 것들,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능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보다 더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 참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승리하는 일주일 살 수 있게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은 혹시라도 마음이 힘이 들고 좌절하고 낙망되어 있는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참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